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인데 제가 22절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 내면에 평화와 기쁨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아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인 회사, 여러 가지 다른 직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목적부터가 상당히 다릅니다. 사회 공동체의 대부분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질을 적절하게 투자하고 사람을 효율적으로 쓰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전원의 협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남을 섬기고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리에 따라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운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운영을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운영의 원리가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굉장한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은 고린도 12장 12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예를 잠깐 보면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리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들 발이 몸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들 귀가 몸에 속해 있는 것이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각각 다른 지체를 주셨습니다. 이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말하기를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굉장히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안에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간, 콩팥, 신장, 위, 쓸개 여러 가지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들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를 떼어내더라도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각 기관이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기능을 위해서 누구의 협력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한 기관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적인 조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에게 공동체 꼭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나이가 어리니까지 신앙이 오래된 사람부터 갓 시작한 신앙인까지 또한 신체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 몸에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숙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숙을 정의하기를 성숙한 사람은 고통을 수용할 줄 알고 인내하며 그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알며 때로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여정이 간단한 여정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들 하나하나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상의 세상의 대부분의 집단은 유기체적인 조직이 아니라 조직체입니다. 조직체에는 리더가 있고 리더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일하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 조직들이 계획을 짜고 분담해서 일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세상의 조직체는 중요시하는 것이 일의 성과와 효율성이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성원은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이가 많아지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비교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떨어져 나간 사람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낙오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회 조직 원리에 따라서 말하면 낙오된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필요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와서 품어주고 그들을 케어합니다.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같이 가는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조직에서는 리더의 의지와 뜻이 전체 집단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조직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회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사장이나 회장입니다. 예로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는 따로 회장과 사장 같은 리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목장이라는 여러 소그룹이 있어서 그들의 리더들이 각 그룹을 돌보며 사역을 합니다. 목사는 사회의 회장과 같은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기도 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조언자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신분의 지체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조직체의 사장처럼 목사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분담해주며 임원들이 목사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갔을 때 목사가 너무 추앙을 받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의 설교 한 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 특히 인원이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유기체적인 그러한 성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조직체가 가지는 조직에 구성하는 아이디어 원리를 도입해서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조직의 제일 위에는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등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보면 은근히 나타나지 않는데 계급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선거하는데 선거운동도 막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 떨어졌다고 머리까지 미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직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자원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교회 양육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을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분으로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교사들, 지금처럼 찬양하는 성가대들, 그 다음에 찬양팀, 소그룹 목동들, 때때로 식사를 담당하는 성도님들, 청소, 정리를 담당하는 성도님들, 교회 건물 수리 관리하는 성도님들 많이 두셨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속해 있는 각 부서에서, 각 처서에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해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중요성, 일을 많이 하고 적고 하고에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칭찬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동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에 돌아와서 종들과 정산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한테 주신 5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저도 2달란트 주신 것을 사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동일하게, 토시도 안 틀리게 동일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관장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회사나 직장에서는 회사에게 돈을 많이 벌고 직원에게는 보너스도 많이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시고 그 능력에 걸맞게 극찬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 이러한 모습이 사회 속에서도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는 저희 큰딸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 졸업식장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큰딸이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영재반, 우수반, 보통반 세 가지 레벨로 학생들을 전체 나눠서 있었는데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가니까 그 단상에 영재반에서 올 A를 받은 아이들, 우수반에서 올 A를 받은 아이들, 보통반에서 올 A를 받은 아이들이 동일하게 단상에 와서 똑같은 상품을 받으면서 똑같이 칭찬을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반영한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예는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지켜보십니다.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함에 동전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랩돈,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헌금함에 동전을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저 가난한 자가 집어넣은 돈이 다른 사람들이 집어넣은 돈보다 훨씬 많이 집어넣었다고 칭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풍족한 가운데 돈을 넣었는데 저 가난한 가부는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가지고 있는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넣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능력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일의 양과 질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일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극명한 대비일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기쁘게 청소하시는 성도님의 일이나 목사님이 기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하고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뛰어나다고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나름대로 설교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듣는 얘기는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가 차갑대요. 차갑대요, 저희 교회. 그리고는 왔는데 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오신 교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이제 안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교인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네 하면서 다시 돌아온 교회. 이것처럼 목사님 설교나 무슨 교회의 큰 그런 성경 공부 이런 게 중요하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그 작은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모양이 찌그러지고 다 다르더라도 그대로 나는 너희들을 받아준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게 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좀 꺼리고 두려워하는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유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따지면 몇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실 받아들이기 싫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나이가 적은 것 같으니까 반말 딱 하면서 치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 기분 나쁘죠. 그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나는 일을 요만치 않는데 저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또 시기가 돼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많은데 꽤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그래서 나도 신앙이 꽤 좋은데 와서 보니까 별로 신앙도 별로 아는 것 같은데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 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것도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동의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훌리 받아들이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예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다 진짜 아주 센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르게 모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작은데 저는 키가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맨날 여자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결혼 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저 와이프랑 저랑 봐도 저 와이프가 똑똑하면서구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튼튼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름을 우리가 억셉트 하면서 야, 저 사람 잘났다.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시기를 하고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감도 느껴요. 그리고 때때로는 아, 저놈은 잘났고 나는 못 났다. 막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근데 그 다른 걸 우리는 나는 맞고 쟤는 틀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어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를 독특하게 지어주면서 그 지어진 그릇에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도록 계획하셨어요. 우리 그릇이 오만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네모나고 동그라고 찌그러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어라고 받고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깨닫고 그 마음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와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훈련이니? 교회 공동체에서만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다.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사회에서 90%를 갖다 생활합니다.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네가 가는 세상에서도 한번 펼쳐보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기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배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태도입니다. 맞는 것 같죠? 상대방을 향한 태도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호기시간, 내가 용서 못하지 않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말도 섞기 싫은 이러한 사람이 혹 생각이 나시는지요. 우리를 받아들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내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듣기도 하고 깨닫고 훈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 시간 듬뿍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 우리들의 작은 움직임을 항상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아들, 딸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